안녕하세요. 청춘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최윤경입니다.
정선원입니다.
네. 오늘 김용 기자님은 약간 늦게 네, 합류하는 걸로 하고요.
계십니다.
네. 7월 오늘 8일 토요일이고요. 네.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이번 주 내내 와서 처음에는 뭐 해갈이 됐다고 다들 좋아라 했었고, 그 뒤에는 빨래가 안 말라서 전혀 조금, 아주 조금 슬프네요. 그 빨래를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네.
아, 그걸 있잖아요. 최윤경 기자. 말릴 때 이제 초반에, 네네. 초반에 에어컨을 살짝 틀어요. 그리고 건조대를 딱 해놓으면.
해놓으면 네, 그럼 빨리 말라요?
훨씬 빨리 마르죠.
아, 네. 저 되게 그런데.
그러면
인색해서.
나는 시원하고, 빨래도 마르고.
빨리 마르고. 네네. 아, 근데 엄청 빨리 시원해지겠구나. 또 빨래가 마르면서.
그렇죠. 네. 아, 방문 좀 열어놓고 살짝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다 밀린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회 특집하고 처음 다시 맞아요. 뵙는 거잖아요. 그 100회 특집의 폭풍 감동을,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고.
맞아요.
저희가 상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출석률이 높을 줄 몰랐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혹시 몰라서 받기는 했지만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비도 왔거든요.
네, 비가 좀 갑자기 오고 이래서.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리고 심지어 그날 못 오신다고 메일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아, 제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와요. 죄송해요. 라고 못 온다는 메일까지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게. 보통 이렇게 단체로 신청했을 땐 그렇게 못 온다는 얘기한 사람은 별로 네. 없거든요.
근데 그분 빼고 다 온 것 같아요. 진짜. 대충 진짜. 숫자를 세보면 신청하신 분 진짜 다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자리가 딱 맞췄죠. 그때 우리 한 자리도 빈 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네.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신의 경지로 맞췄어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제 어거지로 끌고 오셔가지고.
전도?
네, 막 남편을 데리고 오고 막 이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혼자 오기는 좀 그렇고,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그렇죠. 퇴근길에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댓글로 그동안 주로 글로 만났던 분들을 드디어,
있었어요.
이게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공개 방송한 이후에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댓글 보잖아요. 보면, 뭐 진짜, 아, 이분이 실존하는 인물이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 생겼었지, 막 생각이
맞아요.
나요. 맞아요. 목소리도 막.
그리고 되게, 젊은 여성분과 30대 중반의 남성분들이 네. 두 축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오신 분들은, 듣는 분들이 뭐, 정확하게 뭐, 샘플링이 되진 않았겠지만, 오신 분들은 진짜 그랬어요. 네.
대략 어떤 걸 원하는 분들인지도 조금은 더 알게 네.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같이 다 잘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역시. 아, 어떤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구나를 저희에게는 이제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됐어요. 네. 조금 더 호흡을 잘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호흡 맞춰가는 네. 표현.
왜냐면 이, 보니까 청취자들의 마인드가 약간 우리가 너네를 키우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실제로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못 받을 뻔 했는데. 네. 아, 엄청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국민 네. 프로듀서의 픽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애들처럼 저희도 이렇게 아 어떤 걸 원하고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개편에도.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우리 로고송.
큰,
저희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사실 뭐, 이 제목을 바꾼, 이름을 바꾼다든지, 틀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맥락상으로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로고송이 갑자기 볼륨이 터진다, 네. 뭐, 째지는 소리가 들린다부터 시작해서 노래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맞아요.
해보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노래를 듣고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말하고 나중에 로고를 이렇게 CM을 얻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컨셉을 좀 확실하게
맞아요.
정하고 왜냐면 우리가 네. 청취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금은 파악이 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누구를 타겟팅할 것인가를 네.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네. 조언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중앙일보 청춘 라디오라고 하면 뭐야?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
맞아요. 맞아요.
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춘 라디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이슈의 그 종류와 예, 방향이나 이런 깊이 같은 게 청춘 라디오는 뭔가 낭만적이고 말랑말랑한 청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보다는 조금 이게 또 이 뭐라 그러지 딱딱한 이야기들을 네. 하게 돼서 그러면 확실하게 좀 컨셉을 잡아서 다시 네이밍을 해야 되나 네. 이런 고민들을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히 청춘을 타겟으로 해서 청춘 라디오라고 들었을 텐데 요즘은 하도 이 실버분들이 청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청춘 라디오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타겟으로
70, 하는 70, 80 차차차 네. 이런 느낌이 네. 든다고
추억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어떤 종류의 방송일까? 참 감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좀 바꾸고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해왔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방송도 한 맞아요. 하반기를 큰 그림을 갖고 꾸려볼까. 맞아.
실제로 오신 분들 보니까 진짜 느낌이 오더라고. 아,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을 네,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슈에서 뭐 지금 크게 정치, 경제산업, 그 다음에 뭐 영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더 타겟팅을 좁혀볼지 아니면 넓혀볼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음악이 싫다 이런 것도 좋고요. 하여튼 다름없다. 어차피 저희가 2년 맞이 개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공개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네. 뭐 바라시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도 좋고요. 메일도 부끄러우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시고 또 이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네. 해주시면 아무래도 청춘 라디오를 부제로 가더라도 한 번은 좀 네.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 전도하시기도 더 편하실 것 같고.
네. 만약에 받고 지금이 좋다 그러면 또 지금이 좋다는 의견을 올려주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크게 방향을 파악하는데 네.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좋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크게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자의 마음으로 얹어주세요.
국민 누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프로듀서의 마음으로 저희한테 좀 얹어주시고 의견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부
네 청춘의 이슈를 한번 가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뭐 가져오셨어요?
아, 우리 이거 로고송 아예 안 틀고 가는
거예요? 네. 네네. 왜냐하면 그 로고송은 우리 3부에서 하죠.
네. 아, 네. 혼돈의 카오스구만. 제가 이제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걸 먼저 정리하고 한미정상회담이 일단 끝났으니까
맞아요.
그것들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불행하게도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그냥 이 서브를 계속 하면서 지켜본 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정치권을 달구는 소소한 이슈들을 보자면 국민의당 그 조작 사건이 네, 있잖아요. 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죠.
네, 네이밍이야 뭐 그때그때 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굳이 우리 통일하자면 제보 조작 사건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파슨스 스쿨의 문준용 씨 동기였다는 사람이 이제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그거를 대선 마지막 한 5일 동안 엄청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완전히 막힌 공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물밑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 제일 주 타겟으로 국민의당이 삼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었어요. 그걸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랑 연결시켜서 제2의 정유라 아니냐. 문준용 방지법도 발의하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야당 사이에서 있었어요. 마지막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믿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끌어내려가지고 좀 불안한 집권을 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나왔던 의혹 중에 제일 좀 덩치가 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2012년에도 있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던 그 제기될 수 있었던 측면 중에 하나가 명쾌한 해명이 안 됐었어요.
맞아, 맞아.
그때 무슨 뭐 압수수색을 하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고용정보원에 직접 가보자 문건을 받았는데 그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을 재생산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체감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제 체감은 제가 봤을 때 대중의 체감과는 다를 것 같아요. 기자들 체감과도 다르고 완전 저만의 느낌으로는 별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를 바꾸기에는 전혀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아, 그리고 저거 해봐야 되게 패배를 저는 대승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지는 것도 후위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판이 안 되면 끝까지 내 아젠다를 가지고 밀고 가야지 남을 네거티브 하다가 막판에 지면 진짜 추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저거 별론데 아닌데 우리는 기사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이 되니까 막 의혹 제기를 했다가 아, 보아하니까 판이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좀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진 그 언론들도 있었고 국민의당이 그중에 가장 큰 소스를 제공한 당이었죠.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게 당원 중 한 명인 뭐 이유미 씨라는 분이 조작을 한 건데 심지어는 그 카카오톡과 제보 음성 파일을 본인의 동생 뭐 지인들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얘한테 이런 취업 특혜가 있었다고 하더라. 본인이 문준용은 나는 뭐 무슨 준비 같은 거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하더라.
완전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내용 자체는 내용과 만든 것 자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다 순전히 없는 사람을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대화 내용까지 구성을 한 거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고 취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인 거고.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가 있긴 있는데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뭐가 없으니까 그 모멘텀을 조정하고
만든 거죠. 예. 제보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도 이제 기자로서 제보를 많이 다뤄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제보가 딱 들어오면
그렇죠.
누구냐.
맞아.
어떻게 알았냐? 얘를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얘를 믿고 가도 되는 거냐? 항상 검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자발적으로 제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취재를 할 때도 늘 이렇게 그 사람의 신빙성을 정리해서 검증을 해요. 그래서
네.
최순실 씨 사건 할 때도 사실은 그 고영태 씨도 이제 만나고 했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건 왜냐면 자기도 살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상당 부분 섞여 있고 그 사람 시선에서 사실 왜곡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략은 그러면 배경 지식으로 사용하고 전원으로 몇 개 우리가 크로스체크된 부분만 사용하지
그렇죠.
다 쓰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정말 위험한 언론 몇 개들이 쓰거나 아니면 취재 경쟁이 강하게 붙었을 때 앞뒤 안 가리고 쓰는 경마식으로 막 그럴 때 일이고 제보자를 검증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제가 쭉 이제 맥락을 보니까 꼬리 자르기네 머리 자르기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초반 이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나서 검증 능력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뭐 막 상황에 너무 쫄려가지고.
일부러, 예, 일부러 막 이걸 키워가지고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 안철수 캠프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었어요. 대선 캠프가 하나로 완전히 집약해서 딱 너는 무슨 팀, 너는 무슨 팀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돌아갔던 게 아니라 이 캠프 자체가 약간 허술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브리핑하는 사람들하고 그 밑에서 검증하는 사람들의 제보 소스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밑에서 경쟁을 한 거죠. 충성 경쟁을. 그중에 한 라인이 이준석, 이유미 라인이었던 것으로
아.
실제로는 라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제가 봤을 땐 그냥 강한 인종투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아니 그 이거 말고 이걸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 네거티브는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이런 뭐 이런 다양한 선거 과정에서
아, 이해가요.
경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미, 이준석 그 두 사람의 카톡을 보면 이거 잘 되면 저 꼭 잊지 마세요.
아.
저 키워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구나.
아, 당연히. 이 특히나 대선은 대목이에요, 대목. 이 특히 정치 무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
돈을 주러 왔어.
어마어마한 취업의 기회예요. 이걸 어떻게든 잘 이용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안철수 캠프를 보면서 꼭 맞진 않지만 2012년 문재인 캠프를 기억해요. 아. 그때 당시에도 시민사회 캠프,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이제 원래 친문 친노 그룹 이런 그 세 개, 네 개 막 이런 축들이 아, 서로 엄청 경쟁 경쟁을 했어요. 네, 그 내 네. 사람을 넣기 위해, 내 정책을 넣기 위해, 그리고 내 선거 전략을 넣기 위해 계속 싸우거든요.
그게 향후 취업이랑 연결된다는 거죠.
아, 그 당연하죠. 그때 눈에 들면 청와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큰 아. 세력들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었고, 문재인 그 대통령 2012년 대선 패배 후에 복귀한 것들이잖아요. 왜 아. 우리가 패배했는지를 복귀하는 원인 중에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캠프에 통일이 안 됐다. 아. 당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캠프에서 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안 됐다.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손 놔버려. 안 도와줘. 그건 뭐 양반이고, 음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패배 원인이 되는 거죠. 다 같이 발벗고 뛰어도 어려운 게 선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캠프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당이 중심이 된 캠프랑 당이랑 약간 서로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을 잘 섞어 넣었고 견제는 했지만 대승적으로 이 목표 하나에는 아주 그 공감대를 형성했었거든요.
한 번의 실패가 만든. 네,
그게 엄청 큰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 지난번 대선에는 이랬는데 우리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랬다. 그래서 또 무슨 말을 안 시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그때 너무 크게 실패했잖아.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저는 왜 전에 이지상 기자가 우리 한번 와가지고 브리핑해줄 때. 국민의당의 약점을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굉장히 막 급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밑에 아주 이 저변까지는 다 뭐 잘 안 구축이 안 되기도 했고 구축이 됐어도 되게 잘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뭐 막 들쑥날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국민의당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꼭 국민의당만의 이슈는 아닐 수도 있는 거군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된 당이기도 하지만 국민의당은 그런 측면도 크게 있지만 이 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권력이 그리로 집중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암투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당시 캠프에서도 있었던 네. 취약점이라는 지점이 참 생각할 만한 지점이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체계가 잘 안 되고 안철수 원톱으로 갔던 캠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철수 후보가 결정을 했어야 됐었고
안 후보 개인기로 간 거죠. 네,
하나의 그 몰빵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화되거나 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제보라는 게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아, 막 지지율은 안 오르지 막판에 다급하지 이러니까 그냥 널름 뭐 넙죽 받아먹은 거 아닌가?
준 거군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한번 등에 올라타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판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라고 말하기도 되게 웃기잖아요. 네,
논평을 막 내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아, 내부 싸움이 좀 돼버리거든요. 근데 막 대선 마지막에는 알다시피 선거 때는 약간 다 미치고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저는 그 제어를 못했을 거라는 건 일견 이해가 돼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그럴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조작이라는 건 당연히 몰랐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왜냐면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냥 길바닥을 돌아다니는 국민 속으로를 하고 있었어요.
아, 맞아. 막판에 버스 타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계속 지하철 타고 비 맞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셀카 찍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실은 그쯤 되면 피로도도 그게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지시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잘된 캠프라고 하면 상황실장이 있고 그게 상황실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사람이 다 조정을 하고 위기가 있을 때 그 후보한테는 선택권만 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고 이거 옵션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아. 장단점도 다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매일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기억 같네요, 진짜. 네,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역량도 없었고. 근데 이제 대신 네거티브가 막 강해지니까 그런 얘기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아. 이제 의문은 약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본인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시키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공격하셔야 돼요. 라고 캠프에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토론에 나가서도 이 얘기는 반드시 지적하세요. 이걸 물고 늘어져야 마지막 그 저게 됩니다. 뒤집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이 질문을 한번 내부에서는 했다고 해요.
진짜요?
모르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안철수 감싸기인지 뭐 어떤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후보는 그렇구나. 몰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국민의당이 제대로 대처를 하려고 했으면 이걸 제보 조작 사건으로 네이밍을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검증을 못했다는 아, 거에 대해 초점을 맞췄어야 될 것 같아요.
검증 실패.
네, 우리는
느낌 되게 다르네요.
네, 그걸 본인 잘못한 거예요. 시작부터 국민의당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본인들도 너무 당황하니까 이게 엄청 큰 사건이구나 망했다 이 생각을 하고 막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대처하고 당에서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를 잘못 키웠구나. 키운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 진짜 다르네요. 검증 실패하고 제보 조작은 주도적으로 자기네가 뭘 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 무능한 사람이 될 것이냐가 늘 위기 상황에서 그 결정하는 두 가지 예, 그 기로잖아요. 근데 사람 자존심이 정말 세면 차라리 나쁜 놈이 돼서 내가 들어가고 말지 나 바보 소리는 못 듣겠다 이럴 수가 있고 실용적으로 보면 바보가 되는 게 그냥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엔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무능은 탄핵의 요건이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가 계속 몰랐다거나 아유 내가 정말 그때 우리 당의 검증 능력이 너무 부족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 그 말은 곧 집권 능력이 없었다는 거를 시인하는 거기도 해서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국민의당은 그걸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보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막장이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진상조사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안철수 후보까지도 알았을 수도 있고 박지원 전 대표도 알고 지시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제 느낌에는 아니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그렇게 뭐 진상조사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안철수 전 후보죠.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음 대선에 네, 기회를 그렇죠. 보고 싶은 건데 네, 가능한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또 뭐 우리 늘상 하는 제 스타일 습관으로는 내가 안철수라면 전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안철수면 아니면 내가 지금 박주선이면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봐요.
대표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죠 네. 국민의당. 근데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였으면 저는 당장 나왔을 것 같아요. 딱 고민의 시간 하루 이상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이거는 알든 모르든 자기 책임인 거죠. 맞아. 자기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후보였는데.
정말로 크게 사과를 하고 반드시 철저하게 그 조사를 받는데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정계 은퇴라는 워딩은 안 썼겠는데 자기가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물러나 있겠다라는 워딩을 확실하게 하고 납작 엎드릴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년만 잠수 타면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커서 지금 눈에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무슨 욕심? 차기 대선?
네. 그러니까
벌써요?
1번은 너무 자기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고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동력보다 누가 안 돼야 한다는 동력이 더 클 때 사람이 눈이 머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하고 싶다는 동력이 컸을 때도 눈이 멀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아직 냉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린 속을 달래면서 매일매일 그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또 맨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뉴스만 틀면 나오는데 뉴스 보고 싶겠어요? 저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것까지 터졌으니까 폭 막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었던 것 같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태도가 참 그러니까 그냥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는 참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큰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치유할 법도 되지 좀 할 때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졌을 때도 한 6, 7개월인가 양산 집에 처박혀서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보여질 때는 안 그런 척은
우리가
해주면 또,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 왜 그걸
하는 사람이 뭔가 되게
속상하죠. 보고 있으면 아 답답하고. 아무튼 그게 있어서 안철수. 후보는 전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의원은
전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어요. 실기했고 본인이 일어설 수 있을 만한 마지막 기회를 본인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 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몇 번 쌓이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새 정치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헌정치에 물들어 버렸잖아요. 구태 조작 정치의 화신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상 너무 그건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뭘 할 그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안철수 재기?
아니 그러니까 나와 이제라도 나와서 사과할
그 마음이 없어. 이거는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시간을 줘도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패착이 뭐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국민의당이 이제 자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당황해서.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해보겠다, 철저하게. 근데 이 사건이 동시에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아, 검찰로 넘어간 게 아니라 실은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인 그렇죠.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먼저 고소고발을 다 넣었기 때문에 아. 고발을 했죠, 고소가 아니라.
빡세게 수사를 한 건가요?
아니요, 빡센 것도 아니야. 그냥 수사를 보면요. 고소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선거 끝나고도 이걸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선거 네. 기간에는 막 엄청 난무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혐의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냥 대충 합의 볼 건 합의 보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합의 없다고 했어요. 보통 선거 끝나고 이기면 그냥 풀어주거나 취하하거나 뭐 이런.
국민의당도 그럴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그랬을 때 뭐 옛날에 많이 그랬으니까. 김용 기자님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아, 네. 인사라도.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검찰은 그냥 할 일을 한 거죠. 부른 거예요. 이제 피고발인, 고발인, 고발인, 피고발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유미 씨가 들어가게,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니까 너무 쫄아가지고. 검찰 조사를 누가 받아봤겠어요. 우리 잘 안 해보잖아요, 그런 네, 거. 그렇죠.
국민의당은 이거는 항상 선거 끝나면 있는 수순이라는데 네. 불려갈 줄 알면 좀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분이 먼저 좀... 가서 조작이었다고 이제 당에다 보고를 지금 국민의당 발표를 믿자면 아. 당에 먼저 검찰 조사 받게 되니까 쫄려갖고 당에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당한테 얘기하니까 당에서 무슨 소리야 네가 한 거잖아 이러면서 막 일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아니면 뭐 이런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은 뭐냐면 옛 정치이긴 하지만 그걸 왜 하냐면 쉽게 말하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까지 밝혀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실직고 했으니까 여기 선을 넘지는 말아줘.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여당하고도 얘기를 하고 검찰하고 신호군요, 얘기해서 야 우리 너 우리 다 죽여버릴 거냐고 우리 당 없앨 생각이냐 그럼 우리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가 당이 깨져도 의원은 40명인데 우리가 니네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아, 정리를 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아니, 그래서 보통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어차피 검찰 조사가 있는데 왜 굳이 당에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신호를 주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당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 뭐야? 정치인들이 40명이나 있는데 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상 조사를 했으면 검찰이랑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럼 입한국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도망 나와 버렸어. 조사 결과랑 당 조사 그치. 결과랑 검찰 네. 조사 결과랑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당 조사 위원회가
그것도 조작한 거다.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죠.
타이밍을 이미 한번 놓쳐버렸고 그냥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들었으면 딜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러고 이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그냥 정리를 했어야죠. 근데 괜히 이걸 만들어 놓고는 딜도 안 되고 그냥 게다가 또 안철수 후보는 전혀 몰랐고 관여돼 있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발만 더 가져왔어요. 잘 이해가 왜
저 국민의당에는 최윤경 기자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나 봐요.
아니, 제 생각에는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조용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판단할 만한 전략가가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네. 뭐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이야말로 전략가 중에 전략가인데
박지원 대표는 큰 기술을 잘못 걸었잖아요. 이번에 무슨 특검하자고 갑자기 그렇죠. 얘기했다가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분들의 머릿속엔 지금 문준용 그 취업 특혜 의혹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조작은 조작이되 이거 별개의 사건으로 이 사건도 우리 의혹을 아주 확실하게 밝힌 거 아니잖아.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를 받을 테니까 너네도 특검해. 그래가지고 확인을 이번 다 하자. 어차피 안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려서 뜬금포를 하였어요. 제가 정말 우리 좀 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좀 쉬셔야겠다.
박 대표님한테요?
정치적 판단이
그 의원실에서 엄청 혼났어요. 너 이 그따 이런 말할 거냐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게 또 연쇄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당이 한 번 지금 발버둥 쳤는데 그 추미애 대표가 계기가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추미애 대표가 그 돌발 발언을 자주 하는데
세게 말하셨죠.
예, 예. 추미애 대표는 이제 그 국민의당의 이런 행동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안철수랑 박지원 관계없다는 건 머리 자르기다. 박지원 대표가 이런 식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거의 북풍과 비견할 만한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필적 고인의 어떤 남편. 막 추미애 대표가 엄청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아이고 막 울고 있는데 뺨 때려줬다 생각한 거야. 잘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멘텀으로 약간 이슈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린 두드려 맞을 때로 맞았는데
국면 전환을.
우리가 거의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추미애가 막 거의 화살을 쐈어. 우리를 밟아 죽이려고 해. 이러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어요.
됐나요? 전환이 됐나요?
언론들은 크게 받아줬어요. 추미애의 막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 다 죽어가는데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협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우리 군소정당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 청와대까지 이중플레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 추경도 안 된다. 추경도 안 할 거고 정부조직법도 안 할 거고 우리 청문회도 안 한다고 이렇게 될 바에야 확실한 야당으로 간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합리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건 그렇죠. 협조하고
국민의힘이 합쳐줘야지 또 가결이 되잖아요. 네,
반대할 건 반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니네 정부가 망하든 흥하든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을 했죠. 추미애 정계 은퇴해라. 저는 근데 너무 이 상황이 웃겼던 게 그 제가 항상 그 이게 언론인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 기본적인 시니컬한 제 기조에 의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잘못을 해요. 근데 잘못에는 10의 잘못이 있고 100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질을 흐리는 잘못이 있고 곁가지의 잘못이 네.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을 자꾸 잃고 이 곁가지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항상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세월호에서 그 유빈 아빠인가요?
아, 네네네. 네. 유민.
유민 아빠.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세월호 문제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계속 나왔을 때 조선일보가 제일 세게 붙었던 게 국궁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맞아, 맞아. 딸랑, 딸들 키우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국궁이라는 취미를 즐기다가 화살, 활 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얼마나 비싼 스폰츠인지를 막 쓰면서 그 아버지가 보상금에 눈멀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거든요. 저 그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쟁점을 벗어나지 않는 노력이 늘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 국민의당의 한판 뒤집기가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추미애 정계 은퇴.
네, 또 황당한 일이죠. 추미애 대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여당 대표로서 깜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 한창 협치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그렇죠. 아니에요. 국회에다.
이제 초짜 들어가는 네. 건 다 안 한다.
처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 여당 입장에서는 압박이 돼요. 왜냐면 대통령이 뭐 해보겠다고 처음 얘기했는데 그거부터 다 뻐그러지면 여당의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다 만들 우현식 대표가 맨날 가가지고 진짜 막 울고 불고 맨날 애원을 하는데 추미애 대표 시원하게 그냥 한방 날려가지고
왜 그랬던 거예요? 그냥 본인 개인 성향인가요?
또 뒷얘기를 하면은 추미애 대표 소송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왜 난 너무 궁금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취재가 여러 루트로 된 건데 네. 추미애 대표에 대한 그 정치권의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늘 왜냐하면 오선을 하는 동안. 추미애 대표가 자기 사람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아하. 거는 그만큼 인덕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확실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도 돼요. 근데 추미애 대표를 만든 것은 당대표로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에요. 당내.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계시를 받아 추미애 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움직임 되게 컸어요.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 뭐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전부 모든 요직에 친문계가 들어갔어요. 추미애 대표는 그 바람을 타고 들어간 케이스인 거고.
어떻게 친문의 눈에 들었나요?
친문의 눈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후보들이라는 게 송영길, 컷오프된 송영길 의원, 그다음 뭐 김상곤 지금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종걸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마땅히 쓸만한 사람이 친문 입장에서는 당대표감으로 별로 없었는데 그럼 그중에 추미애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철저하게 뒷얘기예요 여러분. 네. 근데 그 민주당이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당 쇄신할 때 2015년에 그 당 요직 선거, 그러니까 당 지도부 선거 체제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한 6명, 7명이 나가면 그중에 1등이 당대표, 대표 최고위원, 당대표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사람들이 최고위원들이 돼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집어넣죠. 이를테면 뭐 이쪽 사람들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1, 2, 3, 4, 5등은 여러 계파가 나눠서 차지할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견제가 됐고 당 내에서 막 싸움도 많이 나고 이랬었던 건데 그 비대위에서 그 당시 조국 수석이 비대위원 그 뭐지? 김상곤, 조국 이분들이 당 혁신위원회였어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 최고위원 한 명,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한 명,
맞아요. 그렇게
대표는 대표 다 나온 사람 중에서 한 명,
맞아. 따로따로 네. 선거했던 거
노인은 노인에서 한 명, 지역은 지역에서 두 명 이런 식으로 다 분야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나간 사람들 중에서 쭉 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하나씩 해놓으면 소선거구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친문 계열의 인사가 될
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보면 양향자 유은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맞아요. 극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어요. 유은혜 의원은 옛날 김근태계 민평론 계열에 있는 의원이었고 재선 의원이고 평이 상당히 좋거든요. 본인 되게 뭐 대변인 부대변인 대변인 해가면서 당에서도 입지를 많이 쌓았고 그리고 그 이 뭐라 그러지 의원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학생운동 486, 386, 86세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세력도 뭐 나쁘지 않게 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양향자 최고위원한테 한 방에 밀렸어요. 이유는?
친문이 아니라서?
친문이 영입해온 세력이거든요. 양향자.
양향자
후보가.
최고위원은 그것도 금 배지도 없잖아요.
배지도 없죠. 당선이 안, 그러니까 원외 최고위원인 거죠. 근데 이분이 당에서 기여한 바가 사실은 없고 원외 최고위원은 힘들어요. 일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준 것은 친문 세력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를 당시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당 선거에서 이기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그런 식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막상 대놓고 나니 역시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모두가 느끼고 있죠. 그럼 추미애 대표가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대표 입장에선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넘어갔거든요. 청와대로도 넘어가고 그렇죠. 원내대표로도 넘어가고 그리고 청와대 임종석 그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대표는 같은 한양대 선후배지만 사이는 너무너무 좋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거의 얼굴도 안 보고 피해 다니고 이랬거든요. 둘이. 생각이 많이 다르고 서로 결이 달라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가 소외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존재감을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네.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우선이나 되니까.
그리고 이번 국민의당을 막 내리다지로 상의 없이 공격한 것은 심지어 어제 공격할 때는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렸어. 전략기획위원장 무슨 최고위원들이 오늘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사전에 엄청 말려놓고 안 됩니다 했는데 본인이 펜으로 막 펜으로 뭐라고 일필휘지 하더니 원래 보통은 다 프린트된 정갈하게 프린트된 원고로 메시지를 내거든요. 읽어요 네. 그냥.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필 받아가지고 네. 막 북풍 조작이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뒷 얘기를 들어보면 박지원 대표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이 오랜 구원.
원.
이 원한.
아, 이게 최영경 기자 얘기 들으면 여의도 너무 재밌어요.
그 원이야. 그래서 이 죽어라, 죽어라.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 둘 다 DJ의 적자라고 네.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네. 박 전 대표는 내가 DJ의 비서실장이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대표는.
DJ의
네. 신데렐라라고 표현돼요. 맞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키워놨으니까 저렇게 네. 됐지.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 번도 화합이나 뭐 이런 그 성과 같은 걸 못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주도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고.
나중에 사과했던데
보니까. 뭐 사과야 뭐 다 하는 거고. 그것도 받아들이는데 그냥 미울 때는 다 모아놓고 미워하는 거죠. 예뻐할 때는 그래 사과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뻐하는 거고. 근데 그 추 대표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박지원 대표가 가면서 둘이 찢어지면서 왕창 데리고 가면서 그와 가정에서 갈등이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하면 다른 거 다 안 보이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는데. 네.
너 일 잘하는 것도 좋고 혹은 너랑 나랑 뭐 관계가 있었던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싫으면 판단을 전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자리가 그러면 안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아 그게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를 누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당대표가 어떤 발언을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할 때에는 네네네. 조율이 다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당대표니까.
아, 그냥 그... 자기 맘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그냥 막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게 원래 메시지 팀장이 있고 메시지 쓰는 사람하고 대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요. 회의 직전에 이제 모여요. 매일 아침에 9시 회의를 할 뭐 월수금 하면 그 아침에 8시에서 뭐 한 8시 반 정도에 모여서 오늘 이슈는 뭐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얘기하고 넌 이거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끌어가 보자 이런 회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돼 왔죠. 근데 추미애 대표의 이번 발언들은 대표의 생각으로 가서 그래서 우원식 대표가 하,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자들이 들었어. 녹음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세상에나.
아니, 그러니까 회의 석상에서 말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막 따라다니거든요. 네. 우원식 야 우원식 망했다 이러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막 국민의당 난리 나고 뭐 이미 자유한국당 방당 돌아섰고 우원식 대표 거의 울려고 했어 짜증나서. 근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할 수는 없으니까 참으면서 하, 미치겠네 이랬는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기사에 나왔나요?
기사에 나와가지고 또 우원식 대표 전화 엄청 왔어. 기사
미치겠네라고 말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제가 성격이 되게 시니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써요. 미치겠네라는 워딩은 그냥 그 사람이 현재 상태인 거지 이거를 워딩으로 쓰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원식 대표가 이제 좀 상당히 곤란해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 이제 뭐 안타깝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요즘 기자들은 그런 거 없어. 짤 없이 다 써요 그냥. 약간 우원식 대표 막 울며불며 그걸 빼라고 얘기해서
미치겠네라고 읍조렸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 그래서 기사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정제된 걸 보고 싶네요. 너무 날 것 그대로 보고 싶지 제발, 않아요.
제발 왜들 그렇게까지 막 서로 그러는지. 사람이 이제 탄식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고 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뒷얘기를 쭉 취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그쵸, 설명하면 좋겠는데 냉각을. 요새는 뭐 심지어 어떤 기사도 나오냐면 뭐 미치겠네 라며 고개를 젓고 총총 걸어갔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총총 걸어갔잖아. 우리 평소에 뭐 질문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말하기 어려우면 좀 이러고 가는데 그럼 보통 이제 뭐 말을 아꼈다라거나 대답을 뭐 회피했다 이 정도로 써야 되는데 좀 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들도 요새 나와요.
정말요?
나중에 신문 읽기 기사 읽기를 한번 근데 생생하게 전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읽고 싶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풀워딩을 듣고 싶진 않은데 사람마다 또 다르군요.
뭐 그게 이제 스타일인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싶은 거고 그렇게 또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는 거고 생생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큰 기수를 국민의당이 지금 걸고 있어요. 추미애를 핑계로 다 보이콧한다, 사과해라 이러면서 이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는 언론도 평소에 추미애 대표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로 아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그러니까 고집만 부리고 당청 갈등을 오히려 일으킬 만한 장본인이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다음 당 언론 추미애 대표의 편이 없는 거예요.
약간 판사 느낌이네요. 올곧은 올곧은
제가 봤을
때 판사 느낌인가요?
그 여기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추미애 대표를 오랫동안 봤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고집이 너무 세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판단력이 또 막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집 센 건 제 얘기인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갈등 사람이 뭐 같은 일을 할 때도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아시죠? 옛날 서울대 학생회 출신의
그 서울시장
최연소
철새하다가 사라진
아이고 안타까워라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다시 나오면 김민세라고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너한테는 절대 뺏진 없다 막 이렇게
그때 정몽준 계열로 갑자기 갈아탔죠. 큰 충격을 줬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충격 이후로 거의 피닉제를 잇는 김민세라는 그
본인 정치 인생도 약간 말린 거 아니에요?
진짜 말렸어요 그 뒤로 완전 많은 정치 인생뿐 아니라 인생이 다 말렸어요 그분이. 근데 김민석 민주연구원장하고 추미애 대표하고가 굉장히 가까워요. 아, 필요에 의해 아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따지자면 뭐 15대 정치 동기이기도 하지만, 국회 정치 동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가까워진 그런 케이스인데, 왜냐면 민주당을 흡수하기도 했잖아요. 네, 김민석 네, 의원이 네. 만들었던 원외 민주당은. 네, 네.
꼬마 민주당.
아니, 그냥 민주당이었죠. 근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김민석의 아, 민주당이 맞다.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마포당사 민주당.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원외 민주당.
네, 원외 민주당.
네, 기억나요.
그거를 이제 추미애 대표와 가서 손잡고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이름을 같이 쓸 수 있게 됐고.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김민석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근데 그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앉히고 싶어 했어요. 측근에 두고 싶어 했고 캠프 때는 상황실장으로 집어넣고 싶어 했어요. 그 결국 집어넣었죠. 이 막 그 왜 이렇게 김민석을 싸고더라?
왜 그래요?
뭐 이제 그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추미애 대표의 마음을 속내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고 루머들도 많이 도는데 정확한 추미애 대표의 속내는 모르니까. 추미애 대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붙인 사람이다. 이거는 봐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김민석 그 민주연구원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뭐라 그러지? 얘기를 하면서 뜻을 많이 맞췄고 문 대통령도 김민석을 좋아한다. 그래서 당에서 원래 처음엔 청와대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당에 일단 있으면서 중심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역할을 주려고 하는데 니네 왜 난리야? 이렇게 추미애 대표는 얘기하는데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어요. 이 속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도 납득이 안 돼. 근데 아무튼 그 선거 끝나고 갑자기 인사를 단행해요. 추미애 대표가.
네. 당이, 대선 끝나고.
네. 당 인사를 단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선에 성공한 지도부잖아요.
네,
이 지도부가.
그렇죠. 이겼잖아요.
그럼 더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리고 1년 정도 됐으니까 개편을 한 7월, 8월 국회 시작하기 전쯤에 한번 하면 핑계도 되고 좋죠. 이제 쇄신한다. 이기 추미애 그 당 지도부가 출범한다. 이 정도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를 안 하고 대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개편을 하겠다고 막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지금 왜? 네. 근데 추미애 대표의 고집은 김민석 사무총장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 최고위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고 막 고성이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럼 무리수를 더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좀만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사무총장에 앉힐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그런 기회가 오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근데 막 추미애 대표 그걸 못 견디고 계속 하자고 해서 대선 끝나고 한 열흘 안 된 시점, 열흘 정도 된 시점에서 바꿨는데 이 막상 김민석 사무총장 앉히려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당내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리고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고위원들도 반대를 하고 나서고 막 여기저기서 욕먹고 이러니까 결국에 민주연구원장으로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당 지도, 그 지도부들이 나오겠다. 자기들 뭐 수석대변인이 뭐니 안 하겠다.
틀어졌군요. 그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몇 번 이 리더십의 부재를 자꾸
그러네.
드러내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당대표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좀 이거는 뭐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자면 추미애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전기예요. 원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 그래요?
네. 서울시장 박 터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당대표로서 자기가 역할할 수 있는 게 다음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를
그렇죠. 당대표니까.
하는,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청와대에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지고 조직을 다지고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실제로는 공천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일부를 추미애 대표한테서 뺏어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관을 잘 보시면 대구의 김부겸 행자부 장관 전북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 네. 부산의 김영춘 농해수 장관 네. 이렇게 되면서 해수부 장관 하면서 그 각 거점마다 청와대에서 장관을 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를 그 기점으로 이 공천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라 그
청와대.
장관들을 다리로 해서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할
얘기되네요.
가능성이
이해가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 장관 지명 때도 한방 먹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기사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포인트네요, 진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걸 기사로 쓰면은 자꾸 너무 말을 조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당청 간에 이게 있군요.
아, 당연히 아주 있죠.
아주 미묘하게 계속 그럼요. 완력을 하는군요.
보통 1년 차가 지나면 당청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죠. 지금은 협조 기간이고 현임은 기간인 건 맞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원한과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국민의당에서 지금 취미로 아니, 근데 넘어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추 대표님을 생각하면 그 파란색 정장.
네, 정장.
색깔별로, 그 파란색의 어떤 그 채도 명도별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다양한.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그 여성 의원들이 자켓이나 브로치 같은 걸로 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스카프 같은 걸로. 네. 어, 제 정말 세상에서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느끼게 했던 게 이현주 의원 있잖아요.
아, 이현주 의원. 네,
이현주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의 비문계열로 있다가 대선 중간 하는 와중에 국민의당으로 갔고 지금은 국민의당의 그 정책위장인가? 뭐 아무튼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탈당을 딱 하고 다음 날 국민의당 가길래 우리는 정말 겸연쩍어서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면구스러워서. 근데 웬일이야. 초록색 그 옷을 입고 아니, 그것도 이제 당 잠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미리 준비했던 것 같다니까요. 초록색 이
그치,
셔츠 같은 거를 딱 입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아니 지금 이현주 의원 네이버에서 치니까는 인물 정보에 초록색 자켓을 입고 되게
이미 저 네이버한테 전화해서 바꾼 거잖아요. 또 뭐 그런 네. 쓸데없는 얘기를 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 조작 사건을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건 일단락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보는 이야기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맨날 기사 안 쓰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라도 좀
이런 건 칼럼 쓰면 안 되나요?
아유 제가 뭘 안다고 칼럼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네,
한미정상회담.
네네.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6월 29, 30 이렇게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궁금해요.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1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결과인 건가요?
제가 점수를 줄 수는 도저히 없고요. 저는 정말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점수를 냈어요. 아. 그 외교 전문가 10명인가 뭐 9명한테 물어봐서 점수를 냈는데 79점을 줬었어요.
좋은 점수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100점짜리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못 보신 거예요. 그건 나올 수가 없고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건데 사고가 일단 크게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정해서 쟁취했다는 거 그거는 아주 큰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트럼프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짐을 좀 더 얹어가지고 왔다는 거는 뭐 앞으로 과제로 남는 거니까 그거는 잘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 대통령이 애초에 갈 때 크게 막 목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원래 기대감이 크면 실망이 크니까. 대충 조율을 하기에는 1번 트럼프랑 인사를 잘해서 앞으로 친한 친구로 지낸다. 2번 갈등 요소는 최대한 물밑으로 해결한다. 위로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3번 그 미국 정가의 불안감을 불식시킨다. 이게 목표였던 것으로
보여요. 문재인은 너네 친구야.
그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면 다음번에는 편해지니까.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
아 애초에 갈 때부터 큰 욕심을 안 내고 갔군요.
아니, 욕심이 엄청 컸겠으나 겉으로는 욕심 크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협상의 목표는 높게 잡되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좀
분리를 너무 대놓고 막 달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미정상회담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비판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말만 해도 거의 막 찬양이 멈춰 흘러서 후광까지 나오는 기사.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갔다 보면 뭐 김정숙 여사가 옷을 벗어주었고 막 문재인 대통령의 막 엄청나게 많은 그 훌륭한 기사들이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견 서로 간의 예의인 것도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한미정상회담을 굳이 해야 됐었던 이유가 첫 해외 순방으로 일단 미국을 택했다는 게 상징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는 사드 배치를 두고 네,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일본하고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약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을 일단 가서 먼저 물꼬를 터보겠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북핵 문제가 우리한테 큰 이슈죠.
큰 이슈죠.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미국하고 공유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확인해서 미국의 의구심을 해결해야겠다.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한 일단락을 지어야겠다는 네, 게 세 번째였어요. 성과로 보자고 하면 가장 큰 성과는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미국 인식을 되게 불안불안하게 봤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불식시켰다. 미국 제하에, 미국 정가에, 워싱턴에 있는 뭐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문재인은 미국 편이야 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죠. 그게 이제 장진호 그 기념비 참배를 하면서 우리 그 전쟁 때 너네가 네, 와준 것을 잊지 않고 혈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문화적으로 그 첫 일정이었거든요. 문화적으로 그거를 이제 신호를 계속해서 줬던 거고, 전 그거는 아주 잘 만든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네, 소화
사진 나오고 이런 거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할 때도 우리가 혈맹이다라는 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뭐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연출을 잘 한 측면이 있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이 미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은 또 다르게 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이거나 균형자론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균등하게 다른 한반도 4대 강국과 균등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 앞전에 이제 그 문정인 교수 특보가 가서 이제 뭐, 근데 그 저는 사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발언을 되게 세게
이분의 할... 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네, 저는 문정인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제가 듣고 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좀 속으로 생각하셨을 때도
근데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진짜.
그래서 아니, 개인 자격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특사 자격으로 가셔서.
아니에요.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
특사 자격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 학회를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특사로 보고 있고 당연히 미국에서 특사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한참 전에 벌써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정해진 참석하기로 했던 그 국제학회를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그 학회에 참석하는 교수로 갖고 간 거고,
학자로서
네, 학자로 갔다는 게
평소에 생각하던 걸 얘기한
그
거거든요.
학자로서 갔다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인데 그 설명을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였고, 나는 그러니까 뭐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국제학회 학술회의를 갔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거고, 근데 경솔했죠. 당연히 특보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면 정체성을 특보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학자이더라도. 그리고 지금 뭐 문정인 교수님 우스갯소리로 월급도 안 주고 자기한테 이런저런 지시도 없었다고 고마비도 없고 나한테 뭘 하라고도 안 하고 조언을 지금 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약간 초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말하기
그래서 청와대도 나중에는
네, 근데 이제
좀
그거는
선을 그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국내 언론용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용. 불안을 일단 불식시키고 자꾸 입지가 좁아지, 협상 전에 입지가 좁아지는 건 최악의 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자중을 시키려고 액션을 취한 것 같고, 문정인 교수도 별로 기분 안 나빴을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하고도 남을 스타일이야.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그걸 확실하게 좀, 우리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이 제일 우선이다, 우리한테. 라는 거를 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는
가지.
나는 친구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단독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단독이고 확대 정상회담이 같이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 뭐 정치시장들이 같이 들어간 네, 확대. 이제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하는 단독 회담이 있는데, 두 차례를 했는데, 하나씩.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고, 문 대통령과 나의 관계가 베리베리베리 굿이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뭐가 그렇게.
아주 단순한 에이, 단어로 굉장히 명확하게.
귀에 팍팍 꽂히게 얘기하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다 들리게 정말 단순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오바마도 들리게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또 다른 식으로 에이, 들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팍팍 꽂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그때 이제 영어 막 그 릴리즈되는 워딩을 받았는데, 저 그냥 스무스하게 얘기하는구나, 편하게 하는구나.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great chemistry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을 준 것에 대한 성공을 했다. 우리 편으로 당이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다.
필요하죠. 우리는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 누구한테 들었는데 가장 한미 관계가 안 좋았을 때가 미국은 공화당, 우리는 민주당이었을 때. 오히려 반대일 때는 괜찮다고.
반대일 때 뭘 별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미국 민주당이 우리한테 관심 별로 없고 북한 문제를 보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리고
측면이
우리는
좀
미국이랑 너무 친하고 싶은 분들이 또 정권을 있고, 잡은 거니까.
그 우리는 막 강하게 하고 싶은데 미국은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첫 번째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 트럼프 정부도 세팅 중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빨리 가긴 했지만.
그때 동북아 라인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 미국 정부도 그 구축하기 전에 트럼프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도 문재인 정부가 세팅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했는데 청와대는 이걸 굉장히 큰 성과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공동 성명을 공동 언론 발표를 냈는데 거기서 북에 대한 그 제재와 함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조를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가 그 뭐 제재로 갈 수도 있었고 제재의 입장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원비어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북한의 포로로 있다가 미국 청년이 죽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강경일변도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럴지 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 채널도 열어두고 그리고 어쨌든 테이블로 끌어들이자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고 대신 압박을 하되 같이 가자라는 게 기조였는데 그걸 트럼프가 일부 받아들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니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제재 대화 요것들을 다 같이 활용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그 뜻을 같이 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대북 문제의 주도권을 미국에서 가져왔다 인정받았다. 그전에는 미국은 미국 우리는 우리 아니 우리가 무슨 말해도 미국이 안 듣고 이런 기조가 있었는데 같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의 그 북핵 로드맵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했다. 요 부분을 크게 이제 얘기해요. 트럼프는 압박, 우리는 좀 대화 이런 게 있었는데 잘 절충을 했다.
이거 약간 세게 해석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게 해석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약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로 조금 물러선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같은 말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우리는 제재와 대화야라고 해석하고 트럼프는 제재를 하고 얘기가 되면 대화하겠지만 얘기 안 되면 뭐 대화까지 가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도 다르게
맞아요,
해석하고
맞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위주로 또 해석하는 게 아닐까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인식의 차이도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국내에서는 북한이 하필 오자마자 바로 ICBM 쐈다고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대북 기조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미 그것도 비판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북한이 별로 우리를
신경 안 써요.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맞습니다.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얘기하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문제고요. 국내에서도 계속 논쟁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요.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핵을 갖고 온 게 맞잖아요.
개성공단도 폐쇄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북한 문제를 보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또 제가 좋아하는 내재적 관점에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이게 상당히 유용해요.
빙의를 해봅시다.
제가 엄청 이해를 잘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뭐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 폭을 늘 쟤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김정은이면 저도 나만 안 봐요. 관심이 없어. 니네가 뭐 어쩌라고 필요 없고 이 내부 체제를 그 확실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게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저 같아도 핵으로 갑니다. 무조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상당히 기술이 지금 고도화돼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테이블을 열면 북한이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고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을 하면 북한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순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미국 방법도 별로 이게 소용이 없고 우리 방법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핵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이 뭐라 그러지? 위험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지. 핵팩이나 핵동결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서 우리가 그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이를테면 그럼 교역은 해보자. 우리가 너네 체제를 인정해 줄 테니까 그냥 아예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서로 한번 물자교류를 다시 해보자라든지.
될까요?
아니, 안 되겠지. 근데 이 어떤 방식으로도 저는 북한에 그게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건 오직 우리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너네 체제를 인정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체제 인정을 안 할 거라는
안
말이에요.
핵이 있는데.
계속 게다가. 그냥 이렇게 갈 건데 그냥 한번 이것저것 저 집권 초반이니까 한번 해보기는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그래,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예전에 하다 끊겼던 그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는
정말 풀기 거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 그거는 맞긴 하는데 아, 참
아, 저는 못 풀, 아니, 이거는 그냥 누가 돼도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문제라고 저는
미국의
생각해요.
미국의 문제죠.
아니요, 저는 미국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 없을 거라고
아니요.
생각해요.
제 얘기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상대하는 아, 그 아, 카운터파트는
미국이니까.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북 북한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지만
안 들려요.
북한은 완전 진짜 아우로 받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니네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든 뭐 우리한테 뭐 나 삐졌어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하든 뭐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아무
관심이 없는
없어. 것 같아요.
에이, 맞아요.
난 너네 상관없고 난 미국이랑 얘기할 거야.
우리의 짝사랑. 우리의 짝사랑이죠.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김정일 때는 한국 언론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통일 전망대 이런 거 앵커는 김정일 이름도 다 알고 만나면 누구 기자 잘 있냐고.
김정은은 너무 글로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만 바라보는 정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요 부분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 정부는 네, 해석했고 네, 국내에서는 약간 반대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논쟁적 이슈로 남겨두고 향후 대북 정책이 또 ICBM 발사 이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두고 보는 걸로 하죠.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사드 문제였어요. 네,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잘 절충점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사드에 대해서 우리는 변경하지 않는데 사드 배치 할 거야 할 건데 우리가 그래도 나라 우리나라에도 절차가 있잖니 이런저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 너네도 있잖아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봐 시간이 한 1년 걸릴 건데 안 한다는 거 아니야 확실히 할 거야 믿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건 답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 국제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제 정치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들 머릿속에
나의 국가의 이익
오직 국내 정치에 저는 모든 목적이 쏠려 있다고 생각해요. 내 그 국가 우리나라에서 나의 입지가 나는 제일,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국제 정치를 하면서 대외 관계하고 그렇죠. 외교를 하는 것의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정치용이에요.
맞아요.
실은.
맞는 말이네요. 전에 트럼프 왜 시리아 했던 네.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실은 국내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이제 시진핑 임기가 10년인데 그중에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재신임 아니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드 문제도 그 공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을
주체야.
하잖아요.
불쌍해 정말. 안타깝네요.
네, 여러분. 그래도 뭐, 적당한 나라에 잘 태어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경하게 자꾸 한국한테 대응을 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래야 본인도 국내에서, 야, 우리가 대응하고 있잖아. 한국 막 말살시키고 압박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한테 말 못하니까 우리한테.
그랬는데,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 참 이게 뭐라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한 1년 걸릴 거야라고 지금 대략 그 못을 뭐라 그러지 이제 언지를 준 거잖아요.
포인트 잘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딱 찾은 네,
시진핑
거네요.
입장에서는 일단 올 가을에 오는 이 폭풍 권력 구조 개편에서는 약간 어, 피해 이 네.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잘했네요.
거예요. 그래서 아야 그러면 이거 봐 어차피 1년 걸린다고 하니까 이 논의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고 네, 국내 정치에서 좀 더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랑 중국이 만나면 역시 계속 사드 얘기를 해요. 그렇겠다.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트럼프도 조금 달래고 시진핑도 약간 달래면서 약간 이해가요. 비겁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아니, 명분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외교 관계에서 서로가 피할 길을 잘 냈던 거 아닐까. 근데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네요. 납득이 가요.
술을 좀 잘 쓴 거 아닌가.
네, 제가 그 앞부분은 납득이 잘 안 갔네요. 이건 납득이 확 가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본다면 에피소드지만 실은 트럼프한테 우리가 완전히 말렸던 거 하나가 한미 FTA 재협상이었어요. 네 번째 이슈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공격에 말려들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FTA 재협상을 공론화하자는 게 트럼프에게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지지 기반이 러스트벨트였으니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 이것 때문에 자기들 노동자들이 다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FTA 재협상을 얘기할 거라고 봤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공부를 해갔어요.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정상회담을 하면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보통은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죠. 막판 조율, 문구 조율 같은 거를 하지만 대략 어떤 것들을 논의하겠다는 이 합의문을 만들고 실무자들이 정상들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는 건데 그 한미 정상회담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하고 안에서는 이제 뭔가 진행 중일 때도 보통 합의문은 미리 엠바고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기사를 쓰고 발표할 때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근데 합의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한국은 이미 신문 마감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뉴스도 이제 밤에 들어가면은 더 이미 그날 뉴스가 끝나버리고 그럼 확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CNN에서는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가 트위터로 막 한미 FTA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 정상 간의 FTA 얘기를 다시 했다. 미국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정말 거친 협정이었다. 고단한 협정이었고 우리한테 불리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무역 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런 걸 트위터로 계속 날리는 거예요.
뭔가 이용하는 것 같아.
미국 통신을 통해서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 기자들이 청와대 발표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신들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정상회담 말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7시간. 그리고 우리 청와대도 답을 못해. 아마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결재가 안 난 것 같다고 계속 미루는데 우리도 미치겠다. 이거 뭐 왜 안 나오는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나와? 근데 막 FTA는 계속 흘러나와. 협상이 망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전체가.
백악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되나요? 우리 워싱턴 특파원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백악관 특파원이 백악관 다이렉트 취재가 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금 우리 청와대 기자 청와대 다이렉트 전화 되는 줄 아세요? 안 받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더더욱 안 받지만 비서실장 정책수 아무도 전화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안 받으면 끝이에요 여기는. 근데 백악관에 무슨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 같이 그 정상회담 하는 사람도 있어도 아 결재 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막 트윗하고 있잖아요.
근데 합의문이 나 그러니까요. 그게 미국이 아주 못돼 쳐먹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트럼프의 제가 봤을 땐 전략이었고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들이나 기사들을 보시면 한미 FTA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접할 만한 합의문이나 우리 정부 발표문이 없었기 때문에 7시간 동안. 그래서
이겼네.
피말리는 7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공동 그 합의문에는 제가 아무래도
포함이 안 되죠.
합의문의 문구를 정확히 다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한미 FTA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되게 영리하게 잘했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FTA는 안 들어간다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기사가 나오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협상 실패한 거를 이거 분식하려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커버치려고 하는 거야. 계속 물어보는데 뭐 합의문이 안 나오니까 청와대도 속 터지고 우리도 속 터지고.
여의도도 분식하는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 페이스북으로 가끔씩 하고 트위터도 가끔
본인
해요.
본인 트위터 있어요. 네.
찡찡이가 드디어 있어요. 뭐 출금 해제됐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건 한미의 차이가 아니라 캐릭터의 차이인 네.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동의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초반에 이 뭐라 그러지 조심조심 하면서 한 단계씩 밟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인으로 막 이렇게 트위터하면 혼돈의 카오스가 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쓴 한미 FTA에 초반에 약간 말렸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올 이슈였고 그리고 그걸 그냥 잘 커버했어요. 합의문에 안 넣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원래 재협상을 요구하면 소집이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할 텐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중에 하도 공격받으니까 열받쳐가지고 뒷얘기를 공개했어요. 원래는 정상 간의 대화는 합의문 외에는 백브리핑 형태로 대충 그냥 얘기를 하거나 절대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청와대가 약간 짜증나가지고 야 우리가 거기서 다 커버 쳤거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야 어차피 무역 수지,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우리가 더 유리하지만 서비스는 니네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이러면서 공부한 숫자를 쫙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와대도 이제 열받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같이 한 건데 그 재협상은 다시 진행될 문제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 또 그 파트에서 통상 파트에서 논의를 통상 파트 지금은 없지만 키워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협상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정말 그렇겠네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하면 이 뭐 FTA 재협상은 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 이거였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너네
너무 돈 대주는 거 아니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너네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는데 이제 또 청와대가 공개한 뒷얘기에 따르면 우리도 이만큼 내고 있거든. 이미 너무 충분히 많이 내고 있거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물가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들은 양쪽에서 공동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압박이 커질 거라고는 보이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는 또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심각한 이슈는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미정상회담 할 때는. 이 정도로 한 5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첫 발은 잘 내디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G20 가가지고 이제 시진핑도 만나고 한미일 이렇게 3자도 만나고 뭐 이 메르켈도 만나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재밌네요. 오늘은 그 국민의당 얘기도 되게 재밌고 뒤에 한미정상회담도 기사가 되게 계속 매일매일 나오는데 크게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지 않으면 되게 맞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한 것도 지금 겉핥기인데 실은 외교부 기자들이 오면 제 생각에는 훨씬 시니컬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 대해서 점수를 더 깎아서 줄 것 같은데 그냥 뭐 집권초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니 저 이것도 제 생각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청문회 가지고도 지금 전국이 굉장히 경색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권 첫 해잖아요. 1년 동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게 놔두는 게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면 그때부터는 빡세게 견제가 들어가더라도 됐는데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돼요. 국회 때문에 못했어. 뭐 때문에 못했어.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초반에 다 앉힐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결함이 너무 많은 개자식이 아니면 그냥 앉히는 거야. 일단 앉혀놓고요.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그랬다가 너무 막 산으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아니 근데 너무 거겠죠. 산으로 가는 거는 장관의 역량은 아니에요. 대통령의 역량이에요. 장관이 뭘 알아가지고 그 부처의 정책을 막 바꾸고 이러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은 오랫동안 그 부처밥을 먹은 차관들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 장관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의사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고 크게 보면 그 정부의 청와대의 기조를 발맞춰 가는 거잖아요. 이 공무원의 영혼이 없다는 건 공무원이 고급 기술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가 오면 4대강을 그냥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국회에서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갖고 있는 나중에 정치적 손실이 엄청 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냥 이명박이 됐다. 본인이 하고 싶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기조가 4대강이다. 해! 일단 해봐. 그리고 안 되면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농촌한테 장난 아니지.
아니, 그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도요. 제가 계속 선거기간 내내 네. 저는 반대한다. 이거 문제가 크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해! 일단 1년 동안은 안 치고 싶은 사람 안 쳐서 하고 싶은 정책을 해.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는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복원하는, 예를 들면 4대강을 복원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만들어 놓고 네. 또 그거를 다시 커버 치는데 또 돈을 쓰면 네. 너무 막 허덕허덕 해야
근데
되니까.
근데 지금 그게 우리가 해오는 민주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느니 그냥 통크게 1년 주고 안 되면 확 그냥 엎어버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아, 이게 딴 얘기인데 하면은 그 김현미 장관이 네, 네. 취임사 얘기할 때 네, 네. 다주택 보유자 증가율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데이터 관련 맞아요, 부서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저건 너무 야마를 정, 그러니까 딱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해놓고 야 맞는 데이터 가져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무슨
게
말씀이신지
증가율은 한 명에서 두 명 들면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주택 소유한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클 수밖에 없어요. 전체 중에 포션 비중을 따지면 아마 되게 적을 거거든요.
그 기사도 나왔었죠.
그 딱 취임사 보면서 아 이게 너무 딱 정해놓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다주택자의 그 주택 구매 증가율 얘기를 할 때 무슨 뭐 54%니 네, 뭐 이런 네. 수치들을 몇 개 쓰셨는데 그게 알고 보면 실은 몇 개 안 돼. 한 300가구 네. 뭐 이렇게 숫자가 모집단이 굉장히 적어서 퍼센티지가 더 많아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지적들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취임사의 의의는 정부가 이제 어떻게 가겠다는 그렇죠.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 야, 다 필요 없고 야만은 잡았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숱하게 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망해도 상관없어. 크게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우린 힘들 대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해봐. 해보고 또 망하면 또 다른 거 해봐. 지금 중앙일보의 혁신 기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할 때까지 망해. 다 혁신해. 그래서 또 안 되면 다른 것도 해봐. 이거잖아요.
참 그거를 걷다 대는 게 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반 집권 한 1년은 두고 보는 거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잘못, 그 대신 이제 죽은 사람 살리고 살린 사람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제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원전 같은 것도 막 그냥 신고리 건설 중단을 갑자기 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거의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냥 한번 길지 않은 시간을 한번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계속 가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조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죠.
아,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사회 뭐 국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근데 야당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야당 자유한국당이니까. 아니 뭐 말해 뭐 하나요. 여튼 오늘 되게 앞뒤 다 되게 알차고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아, 청춘의 이슈를
마무리해 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아, 맞네. 내일 만나요. 높은 빌딩 숲그 사이 어딘가 마지막히 울리는 노래소리